우리가 지난주에는 회개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도덕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의 요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돌판,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 특별히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은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말해주는 첫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6문부터 142문까지 내용인데요. 136문과 137문을 이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을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37문 그 뜻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라고 부르심으로써 세상 만물에 대한 명령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대해 친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복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책이나 그 다음에 헌법을 보면 헌법이 이제 바로 시작되는 법이 없고 그 헌법의 전문이나 그 다음에 그 머릿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그냥 제1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선은 이 계명이 시작될 때 십계명의 머릿말, 서문을 주셨습니다. 그 서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냥 제1은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서문을 왜 달았는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2권 8장 13절에서 율법의 위엄이 멸시를 당한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멸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세상의 어떤 국왕이나 어떤 권세자가 아니면 입법자가 그냥 만들어낸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그런 헌법이 아니라, 그런 계명이 아니라 천재 충만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칼빈은 세 가지 목적으로 이 머리말을 줬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에게 권위와 능력과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여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순종해야 될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이신지를 나타내어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약속을 제시하여서 그 감미로움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거룩을 향한 열심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무조건적 은혜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제시해서 거룩을 향한 열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 서문을 굳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상기시키며 아울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배은망덕을 체크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당연히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인가 하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머리말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머리말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낸이라는 말이 먼저 나타나지요. 그러나 원래 원문에는 제일 처음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 먼저 나타나요. 우리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먼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바로 이 말이 먼저 나타납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신 주체를 먼저 밝히시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은 그 법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 법을 제정한 제정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법의 중요성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웃사람이나 지나가는 행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경우 뭐 들을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시덥잖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명령을 대통령이 했다든지 아니면 대법원장이 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반포할 때 제일 먼저 이 십계명을 반포하는 주체가 누군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너희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을 먼저 밝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로서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마땅히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받아 마땅한 분이다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얘야 나는 너의 부모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라는 사실 혹은 너를 낳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건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말은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될 존재야.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명령권자일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속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하나님이지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그냥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만 담아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의 은혜, 우로지택의 은혜, 햇빛과 비를 고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특별히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짧은 말 속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고 그 언약의 핵심이 계시록에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짧은 이 한마디 속에 이 언약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만드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점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소유요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이 말 속, 이 짧은 말 속에 사실은 감격스러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로 충분하지 않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중에 거짓 선자들이 마지막 듣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거죠.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나는 너와 어떤 관계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당신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8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해 하신 말씀은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영적 노예의 삶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압제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38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십계명 서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의 압제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속박으로부터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영적인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서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지요. 출애굽기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애굽의 노역에 그들이 고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그들의 물리적인 고통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제는 집을 줬는데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너희가 알아서 마련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바로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내다버리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국은 신약의 그 말씀에 빛을 비추어 볼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인간의 죄로 인한 죄의 종로라는 그 죄의 비참함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단순히 애굽의 압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다고 어둠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에베소서의 골로소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그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내었다, 속량했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종살 했던 애굽은 단순히 물리적인 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속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속박, 영적인 종된 상태로부터의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잘 보여주는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셨죠. 이런 면에서 유월절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열 가지 재앙은 출애굽기 읽어보면 애굽의 신을 심판한 사건이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어보셔서 잘 아시죠? 단순히 그냥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숭배했던 신을 심판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사건은 애굽의 신을 심판한 것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심판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 사건인 것이죠. 만약에 유월절을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것을 기념하는 목적으로만 유월절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다면 굳이 그날 뭐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문설주에 칠하고 죽음의 사자가 본래는 와야 되는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뭐 이런 말씀하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장자들을 다 그냥 박살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냥 이끌어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의식이라는 독특한 의식을 말씀하시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칠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를 환영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시킨 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칠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나 이스라엘 장자들이나 사실은 다 심판을 받았어야만 됐는데 그 심판으로도 유독 이스라엘만 구원받았던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칠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유월절 사건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피는 뭘 상징하지요? 그래서 피를 상징하고 죄인의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탈출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우리 무슨 광복절 기념식 하듯이 그런 해방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근본적인 구원, 죄를 정결케 해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인생들을 구원하여 앞으로 오게 될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로서 행하도록 하신 바로 그 의식이 유월절 의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속박 가운데 있었고 바로 그 영적인 속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8문의 내용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구속받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십계명서문은 죄로부터 구속받은 우리에게도 바로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죄의 종노라는 데부터 죄의 속박으로 드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이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전제로 139문은 십계명은 앞서 제가 칼빈의 글을 인용했지만 마지 못해서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고 사실은 마땅히 지켜야만 되는 당위의 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139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의 서문에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리고 그리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신 이유는 핵심은 자발적 순종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순종을 유발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가책을 느낄 때, 아,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 자꾸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마음 안에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신명을 다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해도,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는 지은 죄를 무로 돌려버리는, 지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다 도말되었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편에서 본다고 하면 용서받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죄의 속보로도 풀어내어 살리신 것에 대한 은혜의 반응으로서 마땅히 율법을 지켜하게 만드는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누가 봐도 이것은 보편적 피조물의 수준을 넘는다, 이것은 도무지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해낼 수 없는 선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내 한평생 전체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긴 하지만 제가 신문기사를 읽은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나 존스 호킨스 대학 병원이나 그 다음에 그 앤더슨 암센터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는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같은 그런 아주 유력한 사람들만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거기 가서 최첨단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가능하지요? 미국 사람들은 기부 문화가 활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병원에다가 그 암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 온갖 분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재산을 거의 다 헌납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아주 싼 값에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격가지긴 하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장로교회는요, 그 변리사, 무슨 세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펀드라이징을 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뭐에 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돈을,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앞서도 말씀드린 자식한테 남겨주는 건 조금이고 거의 다 사회에 기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총회가, 그 교단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목회자의 월급을 주는데, 죄송합니다, 사례비를 주는데, 목회자의 사례비는 교회 사이즈와 관계없어요. 50명을 목회하든 500명을 목회하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떤 단체처럼, 어떤 교회처럼 목회자가 은퇴나 하긴 해야 되는데 은퇴 자금이 없으니까 그 후임 목회자한테 당신 얼마 가져올 수 있느냐,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가지고 그거 받고 다리 물려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조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는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수십조의 돈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우리 조국교인들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사실 이제 은혜 받은 결과를 이런 율법 준수를 통해서 아주 고상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낸 분들은 적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랄 수 있겠습니다. 자, 140문 보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애굽의 속박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물리적인 속박이 아니라 그랬죠. 물리적인 속박이 아니라는 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 속에도 나타납니다. 바로가 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 너 무엇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자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사흘 길쯤 가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속의 본질, 속박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결국은 속박당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참되게 자유롭게 섬기지 못하는 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 속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자유의 본질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유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유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사실에 도달해야 됩니까?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그 141문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41문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만 간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41문은 140문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했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 제네바 교리다 이런 거 가르칠 때 그렇게 잘 풀어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리 문답을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지금 140문과 141문은 무엇을 전제로 한 권면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배타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자칭 타칭 다른 신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있다 하는 정도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항상 나는 그분을 섬겨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9% 어떤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포기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목을 메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그분을 영어롭게 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또 어떤 일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에 기여하지 않으면 나는 나를 드러내는 일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이외에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다른 존재가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어떤 존재가 있다거나 혹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 뭐가 되느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과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불국사에 있거나 아니면 저 무당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개인의 인간 행복에 두거나 아니면 자식이 잘 되는 어떤 일에 두거나 뭐 등등 다른 어떤 대상에 둔다면 바로 그 대상이 다른 신이요 다른 우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은 다 일계명 위반입니다. 141문과 관련해서 하나 정보를 드리면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2권 8장 16절에 1계명 앞에서 신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악모, 신뢰, 기원, 감사예요. 악모, 신뢰, 기원, 감사. 요 네 가지 항목이 있어야 사실은 1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142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 앞에서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은밀한 생각들의 판단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외적 신앙 고백만을 통해서가 아니고 순전한 진리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뜻합니다. 여기 내 앞에서라는 이 말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면전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면전의 범위는 무한하지요.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 가서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온천지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리적인 어떤 곳에서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계신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꿰뚫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의 성격이 신앙적이냐 이것만을 살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신앙적이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도 과연 신앙적이냐 이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십계명을 암송할 때 다음 주일에 6월 첫 주가 되면 십계명을 암송하실 것인데 십계명을 암송할 때 그냥 외적으로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칼뱅이 십계명 설교를 했는데 그 십계명 설교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동기 부여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독교인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순종의 시작, 근원, 기초, 그리고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순종의 시작, 근원, 기초, 뿌리.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사랑을 우리가 맛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지성적인 내용을 그냥 알고 인식하는 성격만이 아니라 이 정서적인 성격도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읽었던 글이에요. 기독교 고전을 읽게 할 때.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으로 여기는 이성적 판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가에 대한 감각, 신적 속성에 대한 감각도 포함되어 있다. 이성적 판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이성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가에 대한 이 신적 속성에 대한 감각도 믿음의 요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는 것이 아깝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아주 인간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요한 1서에서 사도행이 말한 바대로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